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15,53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넷째 날 8월 13일 수요일 이드로. 르우엘이라고도 불리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왔다. 모세는 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자 그들을 맞으러 나갔다. 출애굽기 18장 1에서 27절을 읽어보라.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떤 중요한 변화가 이곳에서 이루어졌는가?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듣고서 이드로는 모세를 찾아왔다. 모세는 이드로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다.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베푸신 자비와 특별한 개입하심을 찬양하며 선포하였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출애굽기 18장 10절 11절. 우리는 당신의 백성 가운데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참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그분이 당신의 백성을 위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세상에 증거하는 일이었음을 이 일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드로는 참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제안할 지혜롭고 유익한 조언도 가지고 있었다. 모세는 정의롭고 공정한 원칙에 따라 법체계를 조직해야 했다. 또한 정직하면서 헌신적이고 신실한 재판관이 필요했다. 이드로는 지혜 가운데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둘째,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셋째, 부정한 이득을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재판관의 자격을 열거했다. 그는 유능하고 인품이 훌륭한 사람을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으로 임명하라고 했다. 이렇게 할 때에 모세의 행정 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이고 그는 중요한 문제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었다. 그 결과 백성들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이었다. 모세는 이드로의 현명한 조언을 받아들였고 여러 가지 행정을 분담할 지도자들을 임명했다. 교훈입니다. 이드로는 참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었고 하나님 백성에게 제안할 지혜롭고 유익한 조언도 가지고 있었다. 그를 통해 이스라엘은 새로운 조직으로 구성되었다. 묵상. 모세는 그저 노인의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라고 무시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어떻게 듣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적용. 히브리인도 아닌 이 사람의 말에 기꺼이 귀를 기울인 모세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모세와 같이 지혜롭게 사람을 대할 수 있겠습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이드로의 충고를 따름. 이드로는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서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라고 충고하였다. 더 나아가 그는 사람들을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으로 일하도록 세워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그들은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라야 하였다. 사도행적 93. 서로 귀를 닫고 자신만 옳다 주장하기 쉬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드로의 권면을 받아 새롭게 될 수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따를 수 있게 지혜가 더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낳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에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면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년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나는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1910년 8월 29일은 우리 민족에 있어서 치욕스러운 역사의 한 날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청나라, 러시아, 일본의 거센 외침에 나라가 위태로웠습니다. 그들 세 나라는 조선을 자기들의 손아래 넣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선 땅과 주변에서 수없는 전쟁의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청나라와 일본이 일본과 러시아가 힘싸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1910년 8월 29일 조선을 식민지로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일본의 식민지 생활에서 우리 조상들이 겪은 온갖 수모와 고초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모든 조선 백성들이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꾸도록 강요당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우리말을 가르치지 못하고 일본말을 배우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수많은 곡물을 강탈해서 일본으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일본이 벌이는 2차 세계대전을 위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강제징용을 당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러시아 땅으로, 일본 땅으로 끌려가 중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연약한 젊은 여성들을 위안부로 끌어다가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을 안겼습니다. 우리 조선 땅에서 이루어진 이런 수치와 치욕의 역사는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36년 가까운 세월은 1945년, 드디어 해방의 날이 가까워 왔습니다. 1941년 일본이 아시아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하여 일으킨 태평양 전쟁에서 패한 것입니다. 1945년 8월 6일 아침 8시 15분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었습니다. 이 원자폭탄 투하로 순식간에 7만 명이 즉사했습니다. 후유증으로 2만 명이 추가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순간까지 원자폭탄 피해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3일 후인 8월 9일에도 나가사키에 다시 원자폭탄이 투하되었습니다. 8만 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러자 할 수 없이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무조건 연합군에게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긋지긋한 일본의 폭압에 시달리던 조선도 드디어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해방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손에 손에 태극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동안 마음 놓고 꺼내지도 못했던 태극기를 마음껏 흔들며 거리를 활보했습니다. 태극기 없는 사람들은 급하게 만들어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껴안고 해방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날의 뜨거움은 8월에 작렬하는 태양보다 훨씬 더 강렬하고 대단했습니다. 일본 순사들의 총칼 앞에 숨도 쉬지 못하던 사람들이 마음껏 거리를 뛰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쌓였던 울분을 마음껏 내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편 일본 사람들은 그 순간이 극히 공포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동안 마음껏 세도를 부리며 조선 사람들을 억압했던 그들이 하루아침에 죄인의 나락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몸을 숨겨야 했고 피난을 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해방의 기쁨, 억압에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36년의 세월을 이렇게 보내는 것도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여기고 지난 과거만 생각해도 치가 떨리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그래서 아직도 대한민국과 일본은 사사건건 서로 앙숙처럼 지내는데, 우스갯소리로 우리 국가대표 팀들이 운동 경기를 나갈 때 그 대회에서 꼴등을 해도 일본 팀만 이기면 모든 것을 용서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이 맺혀서 그렇습니다. 한이 맺혀서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36년이 아닌 400여 년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노예로 지냈습니다. 물론 그들이 처음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들은 그렇게 지내리라 꿈에도 생각지 않았습니다. 처음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그들의 든든한 백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신임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존경하는 요셉이 총리로 있었습니다. 30세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110세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요셉의 후광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혜택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고 싶은 고센 땅을 얻었습니다. 목축을 두려 했던 그들에게 고센 땅은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세금도 면제가 되고 기근이 계속된 기간에도 양식을 후하게 공급받았습니다. 바로왕은 요셉만 보면 행복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나라들은 엄청난 기근으로 인하여 양식이 없어 전전긍긍하는데, 나라가 파멸되어 가는데, 애굽은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점점 더 부용하고 강성해져 가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온 나라의 백성들이 모두 바로의 신하가 되어 땅을 바치고 소작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얻은 수확의 5분의 1을 왕에게 바쳤습니다. 그러니 왕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요셉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속된 말로 요셉이 팥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믿을 만큼 신뢰했습니다. 왕은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기고 그저 하루하루를 즐기면 되었습니다. 온 나라가 극심한 가뭄 속에서도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애굽의 바로 왕도 공공연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애굽에 내려온 야곱의 가족들에게 왕실의 총애를 입게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호사를 누렸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흘러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 내려갔던 야곱이 애굽에 온 지 17년 만에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고 방패막이 되었던 요셉도 110살 살고 죽었습니다. 애굽의 왕들과 신하들이 바뀌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이 바뀐 것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새로운 왕들이 전혀 요셉을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요셉을 잊고 싶었습니다. 더군다나 요셉이 살던 시대에도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무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힘을 얻으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고통들을 당했습니까? 출애굽기 1장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럽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함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어서 애굽에 성 쌓는 일에 강제 동원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뜨거운 뙤약볕 아래서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채찍에 맞아가며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나라에 전쟁이 있으면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3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고통의 강도가 점점 세지고 엄해졌습니다. 모든 일이 무서웠습니다. 심지어는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면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이든 살리라 하였더라. 세상에 민족 말살 정책까지 편 것입니다. 남자는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도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액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여기 등장하는 왕은 먼 후일에 모세를 괴롭히고 죽이려 했던 왕입니다. 모세는 이 왕의 추격을 피하여 지금 미디안 광야 이드로의 집에 도망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피난 온 지가 40년이 흘렀습니다. 그래 드디어 괴롭히던 왕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컸던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는 소리가,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의 하나님에게까지 들렸습니다. 우리나라는 36년의 고통과 핍박을 겪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우리는 지금도 일본이라는 나라와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게 잡아도 300년 이상을 애굽의 노예로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노예로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너무 심하여 부르짖는 소리, 신음소리가 지금 하늘의 하나님에게까지 들린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하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 경건한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너의 후손이 이방인의 객이 되어 종이 되어 400년을 지날 것이라고. 그리고 언뜻 그 말씀을 생각해 보니 400년의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한 사람 중에 바로 모세의 부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게 숨겨 길렀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자 하나님이 일어서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바로 모세 아닙니까? 애굽의 궁중에서 쫓겨나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고 있던 모세를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모세에게 40년은 정금처럼 단련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단련을 받았습니다. 그 모세를 하나님은 단련이 끝나자 시간에 맞추어 불러내어 애굽의 궁정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궁정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어 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왕은 순순하게 내어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하고 노동을 심하게 시켰습니다. 애굽에 아홉 가지의 말로 할 수 없는 재앙이 내려도 바로는 꿋꿋하게 버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로와 애굽의 백성들에게 준비한 마지막 재앙이 있습니다. 이 재앙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달라고 요구할 때 이미 하나님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경박케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놓기를 거절하리니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은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집을 떠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 왕의 마음이 경박해서 모세의 이야기를 도저히 듣지 않을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바로 왕에게 모세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를 전해야 했습니다. 그 선고는 바로 내가 너희 아들 장자를 죽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감히 애굽의 왕 앞에서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출애굽기 11장에서 드디어 이 말씀을 바로에게 서론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실로 무시무시한 선언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왕에게 당신의 장남이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무리 사이가 안 좋다고 어떻게 보면 저주와 같은 이 말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왕의 장남뿐 아니라 신하들, 백성들, 심지어는 맷돌 뒤에서 맷돌을 가는 여종의 아들, 더 나아가서는 모든 짐승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안전한 장소가 한 군데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 사람과 죽을 사람을 구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사랑하는 장자의 목숨을 지키는 안전한 방법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 방법을 따라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꿈에도 그리는 해방의 기쁨을 맛볼 것이었습니다. 그것들, 그 방법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설레이는 마음으로 해방을 기다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애굽 사람들에게서 은금 폐물을 모으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해방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떠나기 전에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은금 폐물을 구해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훗날 알았을 것입니다. 이 은금 폐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소를 건축할 때에 그들이 가져온 모든 은금 폐물을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근 폐물을 구하러 나갔을 때 애굽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연예신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애굽 사람들은 모세를 두려워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말 한마디에 무서운 재앙이 닥치기도 하고 그치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근 폐물을 구하러 갔을 때 애굽 사람들은 손쉽게 내어놓았습니다. 둘째는 흠 없는 어린 양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3절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면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년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달 열흘은 1월 10일입니다. 왜냐하면 12장 2절에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가정마다 1월 10일에 식구들을 위하여 어린 양을 선택해 놓아야 했습니다. 이 어린 양은 1년 된 흠없는 수컷이어야 했습니다. 아니면 염소 가운데서 선택을 했습니다. 이 양은 후일에 잡아야 할 것이었고 가족들이 먹어야 할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식구가 적은 사람들은 이웃집과 은혼을 해서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고통받고 능욕받은 애굽에서 해방되기 위한 준비의 하나였습니다. 세 번째 준비는 준비해놓은 양을 잡아 피를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월 10일에 구별해놓은 그 양을 1월 14일에 잡아야 했습니다. 시간은 해가 질 때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양을 잡아서 문 설주, 인방에 차례로 피를 뿌렸습니다. 그때 사용된 도구는 우슬초였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어린 양의 피는 구원의 표가 될 것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소용이 없을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집이라도 아론의 집이라도 족장들의 집이라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피를 발라야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1월 14일 오후 해질녘에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발랐습니다. 예언의 신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바르는 모습을 보고 애굽 사람들이 비웃었다고 기록했습니다. 마치 노아가 산 꼭대기에 방주되는 모습을 보고 당대의 사람들이 비웃은 것처럼 애굽 사람들도 그렇게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비웃은 노아의 방주는 반드시 그들이 탔어야 할 구원의 방주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이 비웃는 피는 그들의 장자를 지키기 위하여 반드시 뿌렸어야 될 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비웃음, 조롱을 뒤로하고 묵묵히 피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가족들을 애굽 사람과 분리해서 피가 발려온 집안에 머무르게 해야 했습니다. 반드시 애굽 사람과 분리하고 집안에 들어와 있어야 했습니다. 만일 양을 잡고도 문설주와 인방이 피를 바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소용없는 일이 될 것이었습니다.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다고 안심하고 밖으로 나가서도 안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중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게 될 것이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278쪽 그들이 필요되는 모든 것을 다했다 하더라도 정직하게 믿었을지라도 그들의 성실함이 그들을 구원할 수 없었을 것이다. 여호와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멸망시키는 천사의 손에 그들의 장자를 잃을 것이었다. 네 번째 준비할 것은 어린 양의 고기를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됐습니다. 발효되지 않는 무교병, 쓴 나물과 함께 급히 먹어야 됐습니다.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허리에는 띠를 동이고 발에는 신을 신고 급히 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내리면 신속히 떠나야 했습니다. 지긋지긋한 애굽으로부터 해방될 것이었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279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지시를 순종했다. 그들은 신속하고 은밀하게 떠날 준비를 했다. 그들의 가족들은 집안에 모였고 유월절 양을 잡아 그 고기를 불에 구웠다. 그리고 무교병과 쓴나물도 준비되었다. 가족의 제사장인 아버지는 피를 문설주에 뿌리고 가족들 집안에 모았다. 그는 말없이 급히 유월절 양을 먹었다. 백성들은 두려움으로 기도하면서 깨어있었고 혈기 왕성한 장년으로부터 어린아이르기까지 모든 장자들의 심장은 말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두근거렸다. 부모들은 그 밤에 내리기로 되어 있는 무서운 재앙을 생각하고 팔로 사랑하는 장자를 끌어안았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죽음을 관장하는 천사가 방문하지 않았다. 구주의 보호의 표인 피가 그들의 문에 발리워져 있었으므로 멸망시키는 천사가 그곳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날 밤 철저하게 지시를 따른 백성들은 설레임으로 저녁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 밤이 지나면 그들은 노예에서 해방되어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한 애굽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이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 사람들, 건방지게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처참한 밤을 맞을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준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철저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합시다. 주님 오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설레이는 날이 되게 합시다. 고통과 쓰라림의 날이 아닌 환희와 설레임의 날이 되게 합시다.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해방되는 멋진 날이 되게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상의 오솔길의 유병숙입니다. 이 시간은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개인적 경건에 관한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2권을 함께 명상해 보겠습니다. 실수하는 자에 대한 사랑. 그들은 애원의 손길을 뿌리치거나 심판을 위해 준비하고 어려운 일을 극복하려는 사람들을 도우지 않거나 그들을 물리쳐서는 안 된다. 정말 그래서는 안 된다. 그들이 우리 주위를 맴돌 때 가능한 모든 힘을 내어 그들을 조력하여 힘을 주고 격려해야 한다. 그대는 가족으로서 모든 경우에 맞지 않는 가혹한 규율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 그대에게는 그들처럼 재빠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온유와 부드러움과 동정이 부족하다. 이 정신이 우세하게 되어서 그대는 주 안에서 번창하는 대신 영적으로 메말라간다. 그대의 관심과 노력과 걱정은 오로지 그대의 가족과 친척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그대는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을 생각이나 특정한 범위 밖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기 꺼려하는 마음을 극복할 생각도 없다. 그대는 그대의 것을 우상화하며 스스로를 폐쇄한다. 주님께서 나와 나의 가족과 친척을 구원하실 것인가가 그대의 큰 부담이다. 그대가 주 안에서 번창하고 영적인 발전이 있으려면, 교회가 성장하고 구원받을 영혼이 증가하려면 이 정신이 죽어야만 한다. 그대는 남을 위한 노력에는 마음이 좁다. 그래서 그대의 행동 양식을 바꾸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그대의 친척들은 구원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보다 더 귀하지 않다. 우리는 자아와 이기심을 발로 밟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께서 지상에 계실 때 나타내셨던
자희생과 사심없는 자선의 정신을 구현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친척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만 구원하러 오신 것처럼 생각하여 오직 그들에게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 매일의 신앙. 엘 형제 부부에게 나는 그대들의 집에 질서가 있어야 할 것을 보았다. 엘 형제여, 그대는 진리를 제대로 잘 대표하지 못하였다. 그대는 진리를 사랑하였다. 그러나 그대가 영광의 왕국에서 하늘 천사들과 교제하기에 적합하게 되려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성화시키는 힘이 그대의 삶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대는 거친 막대기이며 많이 잘려야 하고 거친 모서리가 제거되고 굴곡진 표면을 대폐질하여 건물에 적당하다는 선언을 들을 때까지 하나님의 목공서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대는 현대 진리의 주제들을 아무데서나 끄집어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대는 진리를 실천함으로써 그것을 남에게 말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대는 모본을 보임으로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대는 사업에 있어서 그대의 신앙 원칙을 이행하는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신실하게 거래하라. 일을 철저히 하라. 고용주의 눈만 그대의 일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그대의 모든 거래를 보고 계심을 명심하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대가 하는 일을 보고 있다. 그대가 하는 크고 작은 모든 일이 진리와 사실로 특징 지어지도록 하는 것이 그대의 신앙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대를 바르고 거룩하고 진실되게 만들고자 하신다. 그대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슬기롭고 판단력 있게 말하지 않는다. 그대는 친절과 온유를 함양해야 한다. 그대의 자녀들은 최선의 역량과 모본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들이 그대를 조종해서는 안 된다. 그대가 그들을 제어해야 하는데 무리하거나 가혹하게 하지 말고 목적에 있어서 단호하고 일관성 있게 해야 한다. 엘 자매여, 그대 앞에는 승리해야 할 큰 싸움이 놓여 있다. 그대는 자아가 승리하도록 하였다. 그대의 고집스런 의지는 그대의 최대의 적이다. 그대는 성질을 억제하지 않으며 혀를 제어하지 않는다. 자제의 결핍은 그대와 그대의 가정에 큰 손실이었다. 행복과 평온, 평화가 그대의 가정에 있으나 짧은 순간뿐이다. 그대의 뜻이 반대를 받으면 그대는 쉽게 마음이 상하고 그럴 때면 마치 사귀에 들린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한다. 천사들은 노한말이 오고 가는 불화의 장면에서 고개를 돌린다. 그대가 열정의 방종을 통하여 귀한 하늘 천사들을 집안에서 쫓아낸 일은 허다하다. 심는 대로 거둔다. 그대가 나타낸 정신이 다시 그대에게 반사된다. 그대의 자녀들은 애정이나 부드러움, 온유함을 거의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진리의 매력을 느끼지 못했고 그대의 권위를 존경할 만한 감동을 받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대가 만든 악한 열매를 오랫동안 먹었기 때문에 성격이 신랄하다. 그러나 그들은 완전히 부패하지 않았다. 조악한 외적 성격 아래 좋은 충동들이 감추어져 있으며 그것은 표면으로 끄집어낼 수도 있다. 그대의 신앙생활이 더 평탄하고 그리스도의 생애를 본받는 것이었다면 그대의 가정 형편은 매우 달라졌을 것이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개인적 경건에 관한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2권을 함께 명상해 보았습니다. 명상의 오솔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비한 자연에서 몇 가지 주제를 골라 소개해드리는 아름다운 세계 시간, 저는 진행의 송은영입니다. 계란 또는 달걀은 달걀의 알을 가리키며 부화하면 병아리가 됩니다. 오랜 옛날부터 계란은 세계 각지에서 유용한 식량으로 이용되었습니다. 계란은 새알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많이 유통되는 식재료로 세계적으로 소비되는 계란은 매년 약 640억 킬로그램 정도인데 이는 해마다 약 1조 2천억 개 이상의 계란을 식용한다는 뜻입니다. 계란은 요리하기 쉽고 요리 방법도 다양하며 맛이 좋아 인류가 신세를 지고 있다고 말해도 될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영양의 공급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천연의 먹이를 먹는 자유로운 건강한 닭의 알이어야 할 것입니다. 계란은 닭이 수컷과 교미해서 낳지 않는 이상 병아리로 태어나지 못하는 무정란으로 낳기 때문에 생명권 문제에서도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계란의 모양은 한쪽이 뾰족한 타원면에 가까운 형태로 사실 거의 모든 조류의 알은 이런 모양이어서 평평한 지면에서 대굴대굴 굴러도 그 자리에서 원을 그리며 돌기만 할 뿐 굴러 떨어질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계란의 내부는 크게 난각과 난황, 배아, 난백, 알끈, 기실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계란이 하나의 세포임은 알려져 있지만 어디까지가 세포인지에 대해서는 잘못된 지식이 만연합니다. 나날은 초기 배아에서 일어나는 세포 분할로서 수정란의 핵이 있는 쪽 세포질이 많이 포함된 동물극 또는 노른자의 흰색 점 부분인 배반에서만 일어나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발생해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하지만 세포막으로 구획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계란의 노른자 전체가 한 세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포 분열을 할 때에도 동물 극의 일부에서만 난할이 일어나므로 반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분열된 세포는 착상을 거치는 포유 동물과 다르게 노른자 난황으로부터 직접 영양소를 공급받으며 성장합니다. 흰자인 난백은 외부의 충격을 막는 한편 분해 산물을 저장하고 알끈은 난황이 배아로부터 이탈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탄산 칼슘으로 이루어진 계란 껍질 난각은 외부의 세균 침입을 막습니다. 난각은 여름에 알의 단백질이 익어버리지 않게 열이 잘 안 통하고 계란의 원형 구조도 열이 알 속까지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심지어 껍데기를 뚫고 들어간 열도 흰자가 막아버리며 흰자 자체도 노른자보다 익는 속도가 더딘 편입니다. 바로 이것이 후라이나 수란을 하면 1분이면 익는데 껍질째 삶으면 15분이나 걸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삶은 계란은 사실 광열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음식입니다. 계란의 구성 성분은 우선 수분이 75%를 차지하며 그 외 지방이 11%, 단백질 11%, 탄수화물 1% 내외입니다. 대형 계란 한 개를 기준으로 하면 대략적으로 지방이 5g, 단백질 6.3g 정도를 함유하고 있으며 알부민을 포함하고 있어 피로회복 및 세포 생성에 큰 도움을 주며 천연 팩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계란은 철분과 칼슘, 아연, 비타민 A, B, D가 풍부하며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개당 흰자에 20kcal, 노른자에 60kcal로 80kcal 정도의 열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란과 가장 잘 어울리는 식품은 토마토를 들 수 있으며 계란에 비교적 적게 들어있는 비타민 C와 K를 토마토가 대량으로 함유하며 토마토의 라이코펜 성분은 지용성 영양소이므로 계란 노른자에 섞여 흡수될 때 영양이 배가 됩니다. 겹치는 영양소가 거의 없으면서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셈이죠. 계란의 흰자와 노른자는 영양의 구성비가 매우 다릅니다. 흰자는 거의 전부가 단백질의 철분이나 칼슘 아주 약간, 계란 전체의 7할쯤 되는 비타민 B2를 함유하며 나머지 철분, 칼슘, 세포막을 위한 콜레스테롤 등 영양소 대부분은 노른자 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칼로리도 높아서 계란의 전체 칼로리의 80에서 90%가 노른자에 있는데 흰자의 양이 훨씬 많은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칼로리입니다. 새의 어미가 알을 낳을 때 수정란과 배아의 영양분을 담은 알 주머니는 난관을 지나면서 순식간에 단단한 탄산 칼슘 껍질로 굳는데 이는 자연계에서 가장 빠른 광물화 과정이며 낳은 알의 껍데기는 아주 얇지만 어미가 올라타 품어도 깨어지지 않을 만큼 충분히 강합니다. 하지만 배아가 자라 새끼가 깨어날 때쯤이면 연약한 부리의 돌기로도 깰 수 있을 만큼 약해지게 됩니다. 달걀 껍데기는 95%가 탄산칼슘이고 유기물은 3.5%를 차지합니다. 계란을 보관할 때는 뾰족한 부분이 아래로 향하게 둡니다. 계란의 둥근 부분은 기실이라는 숨구멍이 있기 때문에 신선도가 유지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오히려 반대로 기실 안의 공기가 중력에 의해 빠지는 것을 막아 냉장고 냄새가 계란에 배지 않기 때문이며 유통기한은 대개 산란일로부터 21일 정도입니다. 계란을 물 세척하면 큐티클이 파괴되어 비세척란에 비해 신선도가 빠르게 떨어집니다. 비세척란을 기준으로 껍데기가 오톨도톨 거친 것이 신선한 계란입니다. 또 물에 넣었을 때 바닥에 가라앉는 것이 신선합니다. 계란은 오래될수록 그 안의 수분이 증발하고 기체가 차기 때문에 밀도가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묽은 소금물을 기준으로 바닥에 수평으로 가라앉는 것이 신선하며 바닥과 대각선 또는 직각을 이루면 신선도가 떨어진 것입니다. 아울러 물 위에 뜨는 계란은 상했을 가능성이 높아서 과감히 폐기해도 좋습니다. 연구자들은 껍질의 미세 구조를 조사하여 달걀 껍데기가 나노 구조의 입자 크기가 다른 세 개의 층으로 이루어졌음을 알아냈습니다. 나노 구조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오스테오폰틴 단백질의 농도로 이 단백질이 많을수록 작은 나노 구조가 만들어졌고 강도가 커졌습니다. 달걀의 가장 바깥 껍질은 가장 작은 입자의 나노 구조로 되어 있어 가장 단단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달걀 속의 배아가 자라 병아리로 성장하면서 안쪽 알 껍데기의 광물질 이온이 녹아난다는 사실입니다. 연구자들은 안 껍질에서 녹은 칼슘과 인 이온이 병아리의 뼈대를 형성하는 데 쓰이며 동시에 껍질의 강도를 약화시켜 병아리가 다 컸을 즈음에는 알 껍데기가 쉽게 깨지도록 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연구자들은 알 껍데기의 나노 구조가 껍질의 강도를 어떻게 높이는지 알게 되면 산란계의 유전 형질을 선택해 훨씬 껍질이 단단한 알을 생산해 식품 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기록합니다. 새끼가 세상에 나오도록 적절한 때에 신비하게 달걀 껍질을 약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